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시길 바라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말들을 통해서 지금 약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서로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얘기만 계속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줌에 일단은 어찌하든지 우리 눈을 어떤 영적인 부분에 돌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또 틀림없이 이것들이 당세복에 유익한 결과를 내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작에 좀 제가 바로 알고 먼저 이렇게 바로 가르치면 이런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 없었을 건데, 진작에 제가 제대로 이제 인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일 마음이 하여튼 아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장 저 주장을 펴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정말로 당세복을 하고 싶은 또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었고, 또 물론 이것 또한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결국에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당세복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서서 이제 제가 좀 깨닫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정리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먼저 사과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좀 정리가 조금 더좀 선명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신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비난할 의도 전혀 없고, 우리 한 식구니까 정말 이제 느끼하지만 사랑의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한 표현을 아직도 우리 와이프는 어색해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뭐 피차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통이 당세복에 틀림없이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희미했던 것들을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각자가 단 한 명도 어떤 당세복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서 일단 저한테 정리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굉장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있는 성경 그대로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든지 내려놓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10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10가지. 그래서 적지 마세요. 그냥 주목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장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 올릴 겁니다.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정리해서 아예 문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집중만 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 관한 부분을 조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여튼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과 귀신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종교성에 찌들어서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넘어짐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어떤 부분들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워서 그 실제하는 사탄 또 귀신에 대해서 인지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가? 예, 당연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쭉 따라와 보세요.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수많은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렸던 자가 낫는 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가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당연합니다. 예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도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가? 사탄 결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번은 굉장히 간단했고요. 2번부터는 조금 깊이 있게 제가 다룰 겁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예, 답은 예스입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각도입니다. 사실은 이미 사탄은 결박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원한 결박을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실 이게 이 천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천년 왕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 이것을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지금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로 듣지 마시고 성경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익숙한 히브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2장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하시며라고 한 이 얘기가 앞으로 있을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멸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단이 결박됐다. 한편으로는 사단이 멸해졌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는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결박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고 멸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단의 활동이 그러면 끊어졌습니까? 존재하고 있잖아요. 요 두 가지 긴장입니다. 분명히 멸해졌고 그 다음에 결박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세불을 통해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 것이 어떤 일이냐면 사단을 결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보세요. 주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부활로 사단이 결박됐습니다. 또 히브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멸해졌어요. 또 요한일서 3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 일도 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의 활동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멸해진 것이다. 또 그의 활동이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멸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박됐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 사탄의 권세가 멸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의 활동이 제한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은 결박됐어요. 근데 또 우리가 결박할 수 있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걸 보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 성도에게도 그런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표현으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묻고 그 다음에 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냐?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읽어보면서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열 몇 구절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좀 잘 정리한 사람이 글을 따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조금 희미하다고 판단됐던 것들을 정리하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읽는 구절을 유심하게 보세요. 유심하게 보면서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얘기하면서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3장입니다.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름이여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5장 8장 16장 읽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과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것은 특별 현상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린 이유는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많은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때 자세하게 보면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자녀라고 모두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 모든 사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귀신이 있다가 다 나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렸다 하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지만 모두가 귀신 들렸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지 않는 불신자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자녀인 것과 귀신 들린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물론 이 귀신 들림은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주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정답이에요. 그건 정답입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사단의 자녀인 것과 믿지 않은 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없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림은 귀신은 기도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와 사탄 귀신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자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나? 아니면 귀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어떤 단어에 심각한 오해를 해서 이런 결과가 사실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나? 구원받은 자 속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가? 그 귀신이 우리 모든 부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어떤 형태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욥에게 사단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귀신이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사단과 귀신이 존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욥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이 공격이 없냐? 있습니다. 당연히 끊임없이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의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제가 한 대여섯 구절을 쭉 찾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일단은 간계를 사용한다. 악한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사단이 악한 속임수를 쓰고 모든 불화살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피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마귀는 올무를 사용합니다. 올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한다고 합니다. 자,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올무를 놓고 사탄이 속임수를 쏘고 사탄이 불화살을 쏩니다. 어디에서요? 밖에서요.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공격하는데 틈이 되니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치거나 시험을 주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불화살을 쏘거나 계속합니다. 물론 헷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구절에 보면 사단이 생각을 넣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일부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남자들이 뭐 이상한 야한 걸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뭐 이러잖아요.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얘기해보면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란 얘기예요. 생각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더러운 거 보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많은 환경을 놓거나 이래서 우리에게 나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더러움에서 뭔가 나오게끔 역할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 구절입니다. 자, 요 구절을 볼 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표현했지 않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로 볼 때 요걸 잘못 해석하면 아나니아가 신자라고 생각하면 이건 맞아요. 만약에 우리 해석이 이봐라 사단이 신자의 마음에 그 중직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해당 구절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나니아가 과연 구원받았겠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사단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공존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계속 공격을 많이 받고 그것을 방어하지 못해서 넘어진 상태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과 우리 주님이 같이 있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지 성령과 사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미 완전히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단 끊임없이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에베소 6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존재가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권세가 있냐? 성도에게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냐? 성도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하지만 사단의 자녀인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다른 얘기다. 네 번째,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사단과 귀신과의 관계성은 뭐냐? 과연 그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없냐? 끊임없이 공격한다.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외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올무를 쓰거나 시험을 주거나 아니면 틈을 찾거나 악한 속임수를 쓰거나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D단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영적 문제를, 영적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영적 문제를 이해를 해야지 영적 싸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냐고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해. 제가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영적 문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정신문제하고 별 뭐 이렇게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이상하거나 뭔가 조금 다르거나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영적문제로 정의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오랫동안 봐왔을 때 그랬어요.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 영적문제다 얘기하고 코를 심하게 군다. 영적문제다 얘기하고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정의하기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 문제라고 정의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일으킨 문제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이 일으킨 문제. 그래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귀신부터 끝까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영적 문제를 사단이 주는 문제로 정의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자 속에 귀신이 있으면서 사단이 있으면서 뭔가 주무르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끊고 이 밖에 있는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사실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영적 문제의 정의를 너무 헷갈리더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누구든지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좀 이상한 거. 좀 이상한 거 다 영적 문제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 영적 문제로 치부할 때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통로 내지는 사단에 주는 문제, 귀신이 주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이해의 결론적인 아주 결정적인 이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정의가, 영적 문제의 정의가 뭔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영적 문제냐? 아니면 영적 문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이 없지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다른 말로 영혼에 온 문제예요. 그 영혼에 온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존재, 그 상태,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후자의 정의를 한다고 할 때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자의 정의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 끊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의 정의라고 얘기할 때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쪽으로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을 정리하자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이미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와요.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계속 20몇 년 동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제발 이제 우리 당세복 해야 되는데 제발 과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단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얘기하기 싫은데 이 부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영적 싸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영적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영적 문제를 정의할 때 과연 주의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집짓고 있으면서 일으키는 이게 영적인 문제이냐? 근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의 은밀한 정의는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다른 말로 영혼에 온 문제라.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서 온 그 상태, 그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예요.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영적 싸움의 재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끊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를 붙드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 일곱 번째. 그렇다면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냐? 있습니다. 그럼 그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이란 말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데 목사님 말씀으로 보면 마귀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거 굳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사단을 결박을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무력화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는 차원에서의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한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노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언급한 야고보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AD 6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에서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소리 듣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실제로 경제 활동이 힘들고 많은 다양한 형태가 활동이 힘든 밖에서는 로마 군인이 있고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계속 이단 소리가 비방받고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알겠지만 야고보서 하면 무슨 생각 드시죠?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 2장이 제일 많이 생각이 될 겁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신앙을 사실은 왜곡되게 변질이 되어 있는 자들한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올바로 믿는다고 할 때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씁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는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말 실수하지 마라. 왜 함부로 말하냐. 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8제로, 3장 8제로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로서 사람을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장 1제로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냐, 다툼이 어디로 나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은 사라지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서로 다투고 막 갈등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정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런 자다. 너희가 그런 자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주고 올무를 주고 악한깨를 쏘고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 당하지 않았냐? 왜 당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 마귀를 결박해라. 그 권세를 빨리 묶어라. 그리고 그 활동을 제한해라. 그리고 그 당하는 모든 삶을 회복해라. 회복한 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단순히 눈 감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몇 구절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지금 우리는 일곱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하고 싸움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귀신과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한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내용이 구체화된 게 아까 야고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정말로 온통 무장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무장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공격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단은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받아서 실제로 그 마귀에게 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첫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마귀에게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에베소 6장으로 표현하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5장 8절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은 귀신 들린 자에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쫓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라고 할 때 사단의 모든 공격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사단을 어떻게 대적하겠냐? 이거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저 뭐 바다 이렇게 물이 계속 파도가 계속 몰려오고 우리가 만약 바다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그 뭐 모래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모든 면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사실은 이렇게 전방위적이고 엄청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대적할 때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눈 감고 사단이 물러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것으로 무장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 때 대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뭐 단순한 어떤 기도를 몇 번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무장 야고보 4장과 그다음에 에베소 6장 전체를 봤을 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래도 그렇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입니다. 젊은이는 시집가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시집가라.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 뭐 이러면서 응답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야지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대적이 비방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만 어떤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의 길을 놓쳤을 때 우리가 방탕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실수할 때 이 대적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다는 거죠.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대적을 사단을 우리의 대적되는 그 사단을 대적한다는 얘기가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냄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하다 하기 위해서 막 있으니까 그런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물러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바른 말을 하고 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즉 영적 싸움과 사단을 대적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종합해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맞는 있는 말 그대로 사단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있는 말 그대로 결박하는 것을 그 권세를 묻고 그 제안을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쳐지지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믿는 싸움 그리고 에베소 6장으로 얘기하자면 그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하는 바로 그 싸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싸움 이것이 사단을 대적한다고 하는 표현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야고보 4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로마의 속국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유대인의 공격이 있고 삶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올바른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야고보가 펜을 든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믿는 것이냐. 보니까 말만 있고 행위가 없지 않냐.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 입 조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는 거 아니냐. 이게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 같냐.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다 무너져서 이런 거 아니냐. 사단을 대적해야 되지 않겠냐.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묶어라. 그리고 실제로 삶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다음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 다음 끝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거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항상 책임 전가를 했어요. 책임 전가.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문제, 결국 중요한 건 내 문제라. 내 문제인데 끊임없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라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사단을 묶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것이 합쳐서 사단을 대적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D단체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입이 건질건질한데 누구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기도만 하면 사단 결박이에요. 모든 기도가 사단 결박이에요. 모든 기도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15년, 20년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단이 결박됐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 바뀌었어요. 사람을 싫어하고 분노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절대로 안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꺾였겠죠. 그런데 왜 자신은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을 계속 꺾는데 여러분 자신은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한편으로 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상태가 그렇다고. 내 상태가. 이 연약한 상태를 알고 계속 공격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박할 권세가 있으니까 차단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퍼레이트 해보면 공격하는 사단을 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세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만 사단을 꺾어도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세워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계속.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배운 게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리더 되는 그분이 자기는 기도 70%가 뭐 이렇게 사단 결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지금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 결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 알아야 된다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 엄밀하게 얘기해서 별개예요.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면 우리 문제는 우리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싸움이 그것이 통칭해서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제가 지금 여덟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꺾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귀신 문제라고 생각하면 금방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괴로워하면서 며칠을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돈 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정답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쫓아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한다고 얘기할 때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문제가 이러이러한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라고 얘기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씩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쫓아내고 아 이게 이 도구가 능력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이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니. 이런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분명히 귀신인 줄 알았으면 금방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을 두고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내가 이게 귀신이야.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배경에 어떤 생각을 깔고 있냐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개념이라고 할 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도구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분을 주권으로 이해하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내가 낳는 건 무조건 좋아요. 좋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 저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건 뭐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사용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냐는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그 이름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부합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또 그 D단체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건데요.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이름에 붙잡힌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와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정말로 한다고 할 때 당연한 결과는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평안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싸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한 성경 안에서 10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가? 당연합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가? 있다. 세 번째, 그런데 사단의 자녀인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다른 얘기다. 완전히 다른 얘기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 속에 사단과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럴 수가 없다. 그 사단과 귀신이 내 모든 것을 구슬구슬 붙잡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냐?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공격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괴계를 쓰고 불화살을 쏘고 그다음에 시험을 주고 올무를 사용하고 틈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을 수 있다면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를 장악하면 되잖아요. 예, 장악하면 되잖아.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올무를 쓰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악한 꾀를 쓰고 다양한 불화살을 밖에서 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거를 막아내는 거고 한편으로는 사단을 결박하면서 그 권세를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단을 대적한다는 얘기는 다른 각도 없는데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 싸움을 이해했을 때 가능합니다. 영적 싸움의 이해는 영적 문제의 정의를 올바로 내렸을 때 이해됩니다. 영적 문제가 사단이 준, 내 안에서 사단이 준 문제냐, 귀신이 나를 붙들고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D단체에서 실패한 겁니다. 계속 실패한 겁니다. 영적 문제는 그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존재 자체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존재 상태, 그 영적인 상태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자체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근데 그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 싸움의 제 정의는 대신 싸우신 그 주님을 얼만큼 내가 붙드느냐, 믿느냐, 그분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느냐, 결국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구절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나가게 할 때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부분은 야고보 4장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6장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귀를 대적했던 많은 것을 근거해 볼 때 마귀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권세를 묶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으로 막아내고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이것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꺾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귀신을 꺾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 꺾으면 된다. 사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훌륭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예요. 사용해보니까 이 도구가 좋네.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의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당연히 막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안 바뀌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을 수십 년 꺾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런 경우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실로 큰 의미에서 영적 싸움, 큰 의미에서 마귀의 대적은 당연히 그걸 결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세워내야 됩니다. 올바로 믿고 올바로 복음으로 붙들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영적 싸움을 진실로 하는 자일수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또 제대로 돕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이 당사자에게 유익하겠다. 일단 저한테 정리된 것 자체가 유익하겠다. 또 교회의 정리가 되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해한 바로. 그래서 우리가요, 경험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을 통해서 겪게 하신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 귀한 것이 객관화를 시킬 때는 그 문제가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과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것들 너무 감사하고 그 어떤 인생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 아닙니다. 성경과 확인해 봐야 돼요. 굉장히 유치한 비유지만 옛날에 머리 깨지면, 우리 촌에서 머리 깨지면 낫는 방법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네, 된장 발라라고 해요. 된장. 근데 제가 캐나다 가서 머리 깨졌는데 된장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 중에 낫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수중들어야 돼요. 세계를.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벗어나는 부분들이 흘러가서 당세복의 메시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제가 이번에 사건을 조금 경험해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게 제대로 인도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어떻게 당세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서로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영적 싸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하시는 분은 저 이상하다 하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이 정도 상태 가지고 앞으로 당세복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험했던 것이 성경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성경 그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면 정신 차려야지. 영적인 부분이 맞으니까. 근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저 안 따라고 한다고 비난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세복 할 수 있는 그릇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사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것들 다 올릴 겁니다. 다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고 성경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저한테 따지세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틀렸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중요한 도구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할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분의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 앞에 딱 서서 과연 말씀하는 바가 맞는가 확인하고 말씀하는 바가 맞다고 하면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이게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부분에 구원받는 제가 전혀 사단에 대한 개념이 없다. 당연히 넘어지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바가 맞다고 할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당세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결된 분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귀신 얘기, 사단 얘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세복인 줄 알았는데 전혀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 이건 큰일 납니다. 큰일. 돕는다고 당세복을 돕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고 야 이렇게 성경 잘 찾을 줄 몰랐네. 뭐 계속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성경 찾아줘서 원래 이렇게 모범생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찾네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딴 말을 했거나 소견을 얘기했거나 철학자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 경험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런 반대하셔도 괜찮아요.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말씀 그대로 맞다고 하면 가야 됩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혀 개념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교회에 그렇지 분명히 실지 하는데 마귀가 실지하고 귀신이 실지하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절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끊임없이 밖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내야 돼요. 이걸 통합해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정리가 되어서 이 이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사랑으로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세복이 유익하다고 하면 뭐든지 할 겁니다. 뭐든지 할 겁니다. 이미 저는 광명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사인이에요. 얼마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복이 유익하다면 뭐든지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세요. 당사복이 유익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저는 딴 거는 양보해도 그런 건 양보 못합니다. 진짜로 또 얘기를 하네요. 열심히 동역했던 저한테는 최고의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잘려져 나갔을 때 전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세복에 저해될 수 있다. 뭐 인격이 어떻고 무슨 일을 했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있을 때 당세복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 생각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다른 생각입니다. 십몇 년을 가장 친한 온 가족들이 가장 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단칼에 뭐 제가 자른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의 사역에 절대로 누가 될 수는 없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수정하셔야 될 분 수정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인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정신번쩍 차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 편에 저 편에 있었던 분들도 같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라고 더욱 큰 은혜 가운데 당세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당세복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깨워져야 될 분들 깨워지고 또 갱신해야 될 분들 수정해야 될 분들 또 정신 차려야 될 모든 분들이 복음 앞에 서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당세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귀중한 주역들로 큰 힘을 얻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세복을 정말로 섬기고자 하는 중심들을 여기까지 왔으니 그 중심이 변치 않고 더욱 뜨거우신 그런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당세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